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시리아 고대 도시 팔미라를 완전 장악한 데 이어 이라크 라마디에서 정부군의 방어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ISIL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공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전략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20일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을 겨냥해 18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공습으로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ISIL과 직접 싸울 수 있도록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이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손에 넣었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마지막 남은 국경 지역까지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 협상 대표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났지만 대사관 재개설 문제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관리들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현재 상호 이익 대표부를 50여 년 만에 완전한 대사관 체제로 전환해 정식으로 대사를 교환하는 문제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이 쿠바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쿠바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쿠바 내 반체제 운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국적 취득의 길이 열려야만 한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미얀마 관리들과 가진 회담에서 어떠한 신분도 가질 수 없는 불확실성이 로힝야족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게 시민권과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3천여 명이 최근 열흘간 동남아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뒤 구출됐으며 현재도 수천 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경제가 붕괴 직전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실업률이 44%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60%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스틴 라우 요르겐센 담당관은 가자지구의 실업과 빈곤 지표들은 매우 심각하고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며 가자의 노동시장은 많은 인구, 특히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봉쇄 정책과 전쟁, 열악한 통치 체제 등을 꼽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35억 달러 가운데 단지 27%만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오늘 유럽연합 구소련 6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구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부패법 제정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동부지역에서 칠러블리주의 반군과 내전을 벌이면서 해당 지역 산업 중심지들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시아파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체로 순위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동부 해안 지구인 카티프에 있는 이맘 알리 사원에서 오후 예배가 열리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는 피가 흥건히 묻은 사상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 구급차에 태우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이번 테러를 벌였는지 또 정확한 사상자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임금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임금 분쟁을 타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오는 28일 안보리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을 방문해 현지 보건 관계자들에게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이 오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종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월과 4월분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대표단과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협의 결과 임금지급 관련 확인서가 타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과 4월분 임금을 종전 최저임금인 70달러 35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확인서에는 또 3월 1일부터 발생한 임금 인상분에 대한 차액과 연체료는 추후 임금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급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데 대해 북측이 협의 과정에서 명백히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확인서 내용에 대해 남북 사이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저임금 등 임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성공단 임금, 노무 등 공단 운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빠른 시일 내에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임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임금 확인서가 타결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북한 측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입주 기업들은 이와 함께 북한 근로자들의 태업이나 잔업 거부 등의 우려 없이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녹색섬유 박용만 대표의 소감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그 환경적인 걸 다 따져볼 때 오늘 협상 결과에는 만족한다. 정말 그 개성공단이 이런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또 공장 운영이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것도 서로 마인드를 같이 똑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앞으로 있을 걸 기대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근로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18일 총회에서 결정된 기업들의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에 전달하기 위해 22일 경의선 출입사무소를 거쳐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관계 현안 대책 협의를 갖고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여당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는 확고한 억제력을 갖고 단호히 대처하되 인도적 지원과 라진핫산 물류사업 등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남북협력사업 등에 대해서는 유연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다음 주 서울에서 회담을 갖습니다. 최근 북한의 불안정한 내부정세와 잇따른 도발행동에 대한 대응책과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회담을 갖는다고 한국 외교부가 22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일본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하라 준이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1월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들은 26일 오후 양자회동에 이어 업무 만찬을 하고 이튿날인 27일 공식 회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이 잇따라 도발적 행동에 나서는가 하면 내부 정세는 이상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열려 주목됩니다. 북한은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사출 시험을 한 데 이어 핵타격 수단이 본격적인 소형화, 다종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라며 핵능력 고도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 대남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 서열 2인자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숙청한 것으로 전해져 권력층 내부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조성관 외교부 해외 언론 담당관입니다.
금번 협의 시 한미일 3국은 최근 북한 정세 및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억지, 압박, 대화의 모든 측면에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행동 때문에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마련하자고 뜻을 모았던 탐색적 대화 방안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번 회담에선 북한에 대한 압박과 함께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하는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는 특히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에 대해 각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추구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 압력을 더 가중시켜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안보리에 보고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28일 안보리에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문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제재위원회 관계자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제재위원회가 이번 주 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VOA에 28일 회의에서 북한과 수단 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이라며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안보리 보고도 이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엔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9일 이뤄진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중 사출 시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정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서한도 비슷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수중 사출 시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채택된 결의 1695를 시작으로 지난 2013년 채택된 2094호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결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를 검토하고 안보리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는 관련 당사국들 간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믹타은은 오늘 서울에서 제5차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 통일 구상에 대해 남북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판문점을 거쳐 북한에서 남한을 걸어서 건너겠다고 밝혔던 우민 크로스 DMZ 측이 한국 정부의 권고대로 경의선 용로로 한국에 입국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평양에 머물고 있는 이들 대표단 일부가 북한 찬양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무장지대를 걸어서 남북한을 종단하는 행사를 추진 중인 위민 크로스 DMZ 측이 판문점이 아닌 경의선 육로를 이용해 한국에 온다고 밝혔습니다. 판문점을 도보로 종단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 한국 통일부의 권고대로 경의선 육로로 이동하기로 한 겁니다. WCD 한국위원회는 이들이 판문점을 경유하지 못해 아쉽고 안타깝지만 평화 걷기의 취지가 계속 이어져 조만간 판문점이 평화와 화해의 길로 열리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CD 측은 당초 판문점이 한반도의 분단과 휴전의 가장 상징적인 잔재라는 점에서 DMZ를 걸어서 판문점으로 들어올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는 안전 문제와 출입국 절차 등을 고려해 경의선 육로 이용을 권고해왔습니다. 북측도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판문점 경로보다는 경의선 육로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평양을 방문 중인 WCD 대표단이 북한에 대한 찬양 발언을 했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보도에 대해 당초 이 행사가 비정치적 행사임을 감안해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임병철 한국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WCD 행사는 애초 한국 정부가 이해한 비정치적 평화운동이라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당초 이해하고 있는 그 비정치적 평화운동으로서의 행사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들이 입국한 후에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입각하여 이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측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WCD 측의 입경 허용이나 한국 내 행사 개최 허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WCD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평양에 머물고 있는 대표단 중 일부 특정인의 발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일이 행사 전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WCD 행사를 위해 전 세계 12개국에서 온 참여자들은 공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면서 이 행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갈등과 긴장을 대화와 화합, 용서와 화해의 실천을 통해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1일 WCD 대표단이 미국을 규탄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WCD 대표단은 24일 오전 11시쯤 북한을 출발해 오후 1시쯤 한국 측 비무장지대를 종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중동국가 카타르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카타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작은 약속, 더 작은 실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카타르 정부가 지난해 5월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엄격하게 묶여 있도록 규정한 카타르의 카팔라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일자리를 옮기지 못하고 강제 노동 등 부당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타르 도착 후에 여권을 압수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카타르를 떠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한다며 지난 한 해 동안 카타르에 가장 많은 노동자를 파견한 인도와 네팔 두 나라 출신 사망자 수가 44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기한보다 늦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은 카타르에서 일하기 위해 구인업체 상당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구인업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나 임금에 대해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노동 조건을 속이는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당한 노동 착취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2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카타르에서는 현재 1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 가운데 북한 노동자도 3천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이 지난 10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해외 노동 파견 현장이 북한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파견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노동력 착취라는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북한 노동자들은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최고 90%를 당국에 빼앗기고 실제로 받는 액수는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을 방문해 현지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단체 후원자 8명이 방북해 지원 물품 분배 상황 등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트 관계자 5명이 북한에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21일 VOA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결핵실험실 전문가 1명 등 5명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이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 Society in the hepatitis team. Two doctors and a nurse. The fifth member is a guy that's going to be doing some work at the national lab. He is going.
스미스 국장에 따르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이 북한에서 B형 간염 접종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예방 접종약은 유엔 아동 기금 유니세프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의 B형 간염 예방 접종 백신 2천 명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 국립혈액연구소 실험실의 안전성을 검사하고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원한 식량과 의약품, 수도설비 등 지원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의 후원자 8명이 추가로 오는 2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을 방문해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들은 앞으로 두 컨테이너 분량의 식료품 등을 추가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Yeah, we're hoping to send a couple more food containers. We're working on that right now.
지원품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정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로 매년 10여 차례 북한에 식량과 의약품, 담요 등 지원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국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김정철은 몇 년 전 싱가포르와 독일에서도 같은 가수의 공연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친형인 김정철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국 런던의 한 공연장에서 포착됐습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는 21일 오후 런던에서 열린 영국의 유명 가수 에릭 클랩턴의 공연장에서 김정철로 추정되는 인물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티셔츠에 가죽 점퍼를 입고 있었으며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같이 있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 인물이 경유지인 베이징과 모스크바에서도 확인됐으며 김정철이 틀림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뒤 김정철의 동향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김정의 국방위원장의 둘째 아들인 김정철은 에릭 클랩턴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 KBS 방송이 싱가포르에서 에릭 클랩턴의 공연장을 찾은 김정철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김정철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비롯해 남녀 20여 명과 함께 있었고 환호하며 즐겁게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또 지난 2006년에도 독일에서 열린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었습니다. 김정철은 올해 35살로 김정의 국방위원장과 제1 한인 출신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형이며 김정의 국방위원장과 성혜림 사이에서 태어난 김정남의 이복 동생입니다. 김정철은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청소년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함께 스위스 베른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탈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먹거리 나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평통이 주관하고 주민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준비한 통일 한마당 행사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연아, 젓가락 좀 한 뭉치.
내 커피는 1,000원.
아니야. 아, 내 커피 없지.
지금 만들어야
돼, 진짜.
은평구청 앞 광장이 고소한 음식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은평 구민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탈북민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먹을거리 나눔 행사인 통일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부침개도 지글지글 부치고 오색나물이 한가득 들어간 비빔밥에 시원한 냉커피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 협의회 전우대 회장의 설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관내 지역에 그 학생들 장학금 모금을 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은평구 내의 주민들한테 민주평통의 존재감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통일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장학금 모금 행사와 더불어서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독거 어르신들하고 독거 노인들하고 또 노인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한테 초청장을 500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서 그 비빔밥 내지 이제 부침개 또 그 막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그 먹거리 나눔 행사를 하고 또 그 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렴하게 그 비빔밥 뭐 3,000원, 부침개 2,000원, 막걸리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스커피 드릴까요? 두 잔이요?
아, 여기 미간상도 줘야 돼.
이렇게 음식을 마련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수익금으로 관내 14명의 탈북민 학생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인데요. 이런 뜻깊은 행사에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주부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은평구 주부들의 손맛과 노력이 깃든 음식들이라서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콩나물, 뭐 고사리, 시금치 뭐 다 있네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이제 여러 사람 오니까 그냥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맛있을지.
어제 그저께부터 유일하게 오늘 저 생일이에요. 생일잔치입니다.
천명 생일잔치입니다.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이렇게 자제분들 또 가르치기 힘든데 한 푼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먹는 다자이를 해서 이렇게 먹거리 장터에서 이익금 남는 걸로 장학금 500만 원 준비할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외롭지 않게 우리 남한 사람들이 따뜻하게 보듬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그럼 같이 이 세상이 아직은 힘들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17일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기금을 마련을 하고 근데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5월달이 또 많은 좋은 행사가 있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먹거리 행사를 하자. 그래서 비빔밥하고 부침개를 해서 여기 이제 또 이 은평구에 또 어르신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먹는 이렇게 먹거리로서 재밌게 먹을 수 있게 이제 이런 먹거리 행사 기념을 마련을 한 겁니다.
예, 네, 맛도 괜찮고
향 좋고
예, 네. 향이 이제 제대로 나네요. 네.
같은 또래의 학생들을 돕는 행사라는 소식에 대학생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라고 해가지고 지원했는데 이 기금 모으는 거잖아요. 네, 보람찬 일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신데 여기서 한국에서 정착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저랑 같은 또래인 친구도 있으면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통일이 오면은 서로 다르니까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교류가 많이 생기면은 나중에 좀 덜 갑작스럽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희 모여서 학교에서 와서 하는 만큼 진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먹을거리 나눔 장터가 열리는 것을 보고 이곳에 들른 주민들도 장터의 취지에 공감했는데요.
주민들 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빨리 좀 이렇게 해서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잔치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도울 수도 있잖아요. 또 임영아 같은 데도 한 번씩 가거든요. 쪽지 써서 걸잖아요. 거기서 막 써서 붙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많이 그럴 때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구에 비해 은평구 지역에서는 탈북민 관련 행사가 많지 않았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에서는 이번 행사를 올해 처음 마련하면서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통일 한마당을 열어 행사의 수익금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은평구협의회 전우대 회장의 얘기입니다.
저희 은평구에서 이제 금년이 처음인데 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는 뭐 쭉 이렇게 통일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연례 행사로 해서 좀 대형화시킬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지중해에서 처음 실시한 연합군사훈련을 마쳤습니다. 미국 로힝야족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고요. 또 미국과 쿠바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사관 개설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군사훈련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는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오늘 11일간의 훈련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을 열었습니다. 두 나라가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에서 이런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앞으로 국제 안보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거란 분석입니다.
네, 훈련 내용은 어땠습니까?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요,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와 중국 해군함 10척이 참가했습니다. 호위함, 또 상륙함 등 여러 종류의 해군함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훈련에는 해상 방어에 초점을 맞춰서 해상 보급과 선박 호송 훈련을 실시했고 실탄 사격 훈련도 벌였다는 게 양국 군의 발표였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해군이 지중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저의 가상 목표를 겨냥한 로켓 발사 훈련까지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에서 처음으로 해상 연합 군사 훈련이 열렸는데요. 알렉산드로 페도텐코프 러시아 해군 부사령관은 이번 훈련의 목표에 대해서 안정을 지키고 새로운 해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두 나라 해군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훈련이 미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겨냥했거나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한 훈련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중국은 두징천 중국 해군 부사령관이 오늘 열린 훈련 폐막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번 훈련이 2차 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두 나라 군대의 중요한 조치고 또 양국 해군 간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해군 부사령관은 부인을 했지만은 외부에서는 지중해에서 벌인 이번 훈련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겨냥한 거란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이번 훈련이 미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은 최근에 이제 남중국해, 또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갈등을 겪고 있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미국과 서방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두 나라 간의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죠?
네,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역시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에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지역을 늘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일본 혹은 미국과 다른 유럽 동맹국들 수준의 군사협력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이 과거에 비해서 확대되기는 했지만 훈련 내용에 있어서는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처럼 이 모든 수준의 합동 군사작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동남아 로힝야족 해상 난민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관리가 미얀마를 방문했죠.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미얀마를 방문했고요. 테인센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얀마 고위 당국자들과 만났습니다. 로힝야족 난민 사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요.
네.
이 난민이 발생하는 건 이 로힝야족들이 빈곤과 박해를 피해서 미얀마를 탈출하기 때문 아닙니까?
네네.
블링컨 부장관은요, 미얀마 정부가 이런 로힝야족 난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해서 시민권을 부여하고 또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에서 국민으로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얀마는 이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면서 벵갈인으로 낮춰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국이 미얀마에 대한 통치를 쉽게 하려고 이들을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 이주시켰고 이로 인해서 현지 원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로힝야족들은 모든 기본권 행사가 거부되고 사는 곳도 이 난민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고 출산의 제한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슬람인 로힝야족은 최근에 수년간 극단주의 불교도들에 의한 폭력 사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힝야족의 열악한 상황이 개선이 돼야 난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여전히 로힝야족은 불법 이민자이며 이 로힝야족 문제는 미얀마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미얀마는 불교 국가로 불교 신자 수가 전체 국민의 거의 90%에 달하는데요. 이들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깊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 정치인들이 로힝야족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얀마의 미유명한 민주화 운동가인 아웅산 수치 여사도요, 이 로힝야족 문제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로힝야족 난민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로힝야족 난민들이 뭐 많이 타고 있는 난민선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데요. 로힝야족 난민선을 거부하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 본국 송환을 조건으로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최악의 고비는 넘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상 난민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 또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유엔에 따르면 올해에만 로힝야족 2만 5천 명이 바다로 탈출을 했는데 태국을 거쳐서 같은 인트삼교를 믿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최종 목적지였지만 두 나라가 거부하면서 이제 바다 위에서 식량과 물도 떨어지고
네.
질병도 돌면서 심각한 위기 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유엔은 앞서 해상 난민 중에 2천 명 정도가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미얀마군이 처음으로 난민선에 대한 구조적 작전을 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어제 미얀마 해군이 순찰 중에 난민선 두 척을 발견했는데 이 중에 한 척은 비어 있었고 한 척에 200명의 로힝야족 난민들이 타고 있어서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이 제공됐다고 밝혔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벵갈인으로 부르면서 이제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태도의 변화는 없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15개국과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달 말에 태국에서 로힝야족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하지만 아직 미얀마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쿠바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두 나라가 대사관을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하죠.
네, 미국과 쿠바가 워싱턴 국무부 건물에서 국교 정상화를 위한 4차 협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아바나와 워싱턴을 오가면서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이제 이번에 협의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예정과 달리 협의를 하루 더 연장하면서 특히 이제 대사관 개설을 위한 의견을 계속 교환할 예정인데요. 미국은 로베르타 제이컵슨 국무부 서방부 담당 차관보, 쿠바는 호세피나 비달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협의에서는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협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한 만큼 이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미국의 제이컵슨 차관보는 이번 협상에서 대사관 개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협상에 진전이 있지만 아직 이 대사관 개설과 관련해서 이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쿠바 외교부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걸림돌로 남아있습니까?
그동안 쿠바는 대사관 개설에 앞서서요. 미국 정부가 먼저 자국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구해왔는데요. 미국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의 검토를 거쳐서 이미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오는 29일에 미국 의회의 검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또 쿠바는 대사관 업무 진행을 위해서 미국 은행의 금융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요구해왔는데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이 플로리다주의 소형 은행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정부를 위한 금융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이 쿠바는 워싱턴의 이익대표부를 개설한 후에도요 계좌를 열 수가 없어서 직원들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면 걸림돌들이 거의 해결되는 분위기인가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대사관의 역할, 대사관 직원들의 활동 범위, 또 미국 정부의 쿠바 난민 처리 문제 등을 놓고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이 쿠바 아바나에 현재 있는 미국 이익 대표부의 경우에요. 직원들이 이 아바나 밖으로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대사관을 개설할 경우에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밖으로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이 쿠바 국민들도 미국 대사관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쿠바는 그동안에 그 난민 문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역시 계속 걸림돌로 남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쿠바가 그동안 미국이 쿠바를 탈출한 난민이 미국에 도착할 경우에 현재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지적해 왔는데
네.
이를 대사관 개설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이 테러 지원국 지정 해제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미국 의회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는 대사관 개설 여부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요. 두 나라 모두 이미 이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고 또 대사관이 개설되고 외교 관계가 복원돼야 앞으로 이제 더욱 다양한 분야의 관계 개선 또 정상화가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궁극적으로는 대사관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엔 좀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스페인 천재 화가 피카소의 작품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에 낙찰이 돼서 화제가 됐었는데 낙찰자가 누군지가 밝혀졌군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이 피카소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을 경매에서 산 사람은 카타르의 전 총리였습니다.
네.
카타르 왕족 출신의 하마드 빈 자신 빈 자베르 알탄 이름이 좀 길죠. 이 하마디 전 총리였는데요. 이 하마드 전 총리는 지난 11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알제 여인들을 사기 위해서 1억 8천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지불했는데 당초 예상가는 1억 4천만 달러였는데 4천만 달러나 더 많은 돈을 쓴 거죠.
네, 이 도대체 어떤 그림입니까?
알제 여인들은요 가로 150cm, 세로 110cm 작지 않은 그림이죠.
네.
그게 그림이고요. 피카소가 1955년에 그린 그림인데 프랑스 낭만파화가 들라크루아가 앞서서 그렸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서 입체파 형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방에서 나체와 반나체 여성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입체파 화법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피카소가 당시에 같은 제목으로 15편의 연작을 남길 정도로 이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고요.
네.
당시에 이제 미국 뉴욕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이 15작품 전체를 21만 달러에 사들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뭐 큰 돈이었죠. 50년대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중에 한 편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1억 8천만 달러에 팔린 겁니다.
21만 달러에 사들인 작품 15개 중 하나를 1억 8천만 달러에 팔았다면 정말 대단한 투자네요.
네, 뭐 화폐 가치의 변화를 고려해도 투자를 참 잘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그림이 이번에 처음 거래된 건 아니고요. 지난 1997년에 사우디의 수집가가 3,200만 달러의 이 그림을 샀었는데 그리고 18년 만에 이제 가격이 5배 이상이 된 거죠.
그렇군요. 얼마 전에 역시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팔렸던 그림도 카타르 왕족이 구입했다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난 2월이었는데요. 전문 경매소 경매가 아니라 이제 개인 거래로 팔린 그림이었습니다.
네.
인상파 화가 고갱의 언제 결혼하냐 이런 작품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미술품의 이제 경매가 아니라 개인 거래로서는 최고액인 3억 달러에 팔렸습니다. 더 비싼 가격이었죠.
그렇군요.
한편 이번에 이 하디 전 총리가 구입한 알제의 여인들이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카타르 왕족이 구입했지만 카타르에서는 전시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입체파 그림이라서 사실적인 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의 나체, 반나체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에는 공개적으로 전시되기 어려울 전망이고요. 따라서 이 하디 총리가 소유한 뉴욕이나 런던의 이 아파트에 걸릴 거란 관측입니다.
네. 여자들은 몸을 많이 가려야 되는 그런 그 엄격한 율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니까 참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이 끼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 내지 2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는 28도, 신의주는 맑고 최저 12도, 최고 23도, 강계 역시 맑고 최저 11도, 최고 28도입니다.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15도, 최고 27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8도입니다. 함흥, 장진, 해산, 선봉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15도, 최고 32도, 장진은 최저 5도, 최고 23도입니다. 해산은 최저 9도, 최고 27도, 선봉은 최저 14도, 최고 20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구름이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다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일요일 날씨 알아봅니다. 일요일은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이 시리아 고대도시 팔미라를 완전 장악한 데 이어 이라크 라마디에서 정부군의 방어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한 ISIL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공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미국의 전략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미국 주도 연합군이 지난 20일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 내 ISIL을 겨냥해 18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공습으로 ISIL이 팔미라를 장악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그러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ISIL과 직접 싸울 수 있도록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ISIL이 시리아 영토의 절반 이상을 손에 넣었고 시리아와 이라크의 마지막 남은 국경 지역까지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쿠바 협상 대표들이 어제 워싱턴에서 만났지만 대사관 재개설 문제에 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다시 만나 논의를 계속하는 가운데 양국 관리들은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대표들은 현재 상호 이익 대표부를 50여 년 만에 완전한 대사관 체제로 전환해 정식으로 대사를 교환하는 문제를 놓고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미국 외교관이 쿠바 전역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원하는 사람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쿠바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쿠바 내 반체제 운동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관리들은 다음 주부터 미국 내 쿠바인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해지며 테러 지원국 지정도 45일의 검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식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국적 취득의 길이 열려야만 한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 중인 블링컨 부장관은 오늘 미얀마 관리들과 가진 회담에서 어떤 신분도 가질 수 없는 불확실성이 로힝야족을 떠나도록 만드는 요인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족에게 시민권과 기본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3천여 명이 최근 열흘간 동남아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뒤 구출됐으며 현재도 수천 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해군은 오늘 서해상에서 어선 두 척을 타고 있던 208명의 난민들을 구출했다며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한 뒤 확인 작업을 거쳐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경제가 붕괴 직전 상황에 처해 있으며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의 실업률이 44%에 달하며 특히 지난해 말 현재 청년 실업률은 60%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의 스틴 라우 요르겐센 담당관은 가자지구의 실업과 빈곤 지표들은 매우 심각하고 경제 전망도 암울하다며 가자의 노동시장은 많은 인구, 특히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이유로 이스라엘의 봉쇄정책과 전쟁, 열악한 통치체제 등을 꼽았습니다. 세계은행은 또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35억 달러 가운데 단지 27%만 지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오늘 유럽연합 구소련 6개국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구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반부패법 제정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 18%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늘 시아파 이슬람 사원을 겨냥한 자살폭탄 테러로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대체로 순위파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의 동부 해안 지구인 카티프에 있는 이맘 알리 사원에서 오후 예배가 열리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관영 언론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는 피가 흥건히 묻은 사상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내 구급차에 태우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이번 테러를 벌였는지 또 정확한 사상자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